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과 남북관계 발전이 나란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정책 브리핑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관계 증진에 뒤처지지 않는 것을 원한다는 점을 한국 측에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이들을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요한 병행 과정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워킹그룹은 두 나라가 이런 방식을 계속 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폼페오 장관은 워킹그룹이 이런 진행 과정을 공식화함으로써 미한 두 나라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거나 독자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진선미 한국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늘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이 출연한 10억에는 예산으로 대처하고 반환 문제는 앞으로 외교부가 일본과 협의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지만 합의가 한일 간 공식 합의라는 점을 감안해 이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3년 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었다면서 국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 등은 이틀 일정으로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국가주석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만나 이같이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공동개발이 진행될 지역 등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양국은 오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 분쟁은 양국 협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분쟁은 당사자들이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쟁이 고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각국이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은 이날 중국의 일대일로 관련 사업과 마닐라와 북부 루손섬을 연결하는 국영철도 재건 사업 등을 포함해 29건의 협력 사업에 합의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각국 경찰 간 공조와 협력을 총괄하는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 총재에 한국인이 처음으로 선출됐습니다. 인터폴은 오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총회에서 총재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김종양 인터폴 선임 부총재가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재는 총재직 수락 연설에서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인터폴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며 공동 목표인 더 안전한 세상을 위해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중국 출신의 멍홍웨이 전 총재는 지난 9월 중국 출장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이후 뇌물수수 혐의로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돼 총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말 카쇼기 사례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연루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살만 국왕과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카쇼기 살인 계획과 실행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 기관들이 모든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왕세자가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알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몰랐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카쇼기 사건에 관한 모든 사실을 다 알 순 없지만 미국은 사우디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란 문제 등에서 훌륭한 동맹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종교 행사장에서 어제 발생한 자살 폭탄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적어도 55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사건 현장에 약 1,000명이 있었고 80명의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아프간 무장단체 탈레반은 자신들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미국 최대 명절의 하나인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인들은 추수감사절에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만찬을 즐기는데요. 이 만찬에서 빠질 수 없는 요리가 바로 칠면조로 미국 전역에서 5천만 마리가 넘는 칠면조가 추수감사절 식탁에 오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년 두 마리는 식탁에 오르지 않고 대통령의 사면을 받게 되는데요. 백악관의 오랜 전통인 칠면조 사면 행사가 어제 백악관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면 대상으로 선정된 약 18kg의 칠면조 피즈, 즉 완두콩에게 사면을 선언했고요. 피즈와 함께 사면 후보에 오른 칠면조 캐럿츠, 당근은 공식적인 사면 대상에서 밀렸지만 피즈와 함께 버지니아 공대로 옮겨져 사육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면 행사에서 캐럿츠가 패배 인정을 거부하고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어 아직도 싸우는 중이라고 농담을 던졌는데요. 이달 초에 있었던 미국 중간선거에서 일부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들이 선거 결과를 두고 갈등을 겪은 걸 빗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추수감사절은 미국인이 사랑과 이해, 통합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는 때라며 모두 행복한 추수감사절을 보내길 바란다는 덕담을 전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2도로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9도에서 8도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무척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밧바다는 1에서 2.5m를 일겠고 서해 북밧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5도에서 5도, 신의주는 영하 3도에서 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4도에서 7도, 함흥은 영하 5도에서 6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3도에서 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Mr. Big의 노래입니다. 당신 곁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바로 나라고 노래하는 To Be With You. 들어보시죠. Hold on, little girl. Show me what he's done to you. Stand up, little girl. A broken heart can't be that bad. When it's through, it's through. Fate will twist of both of you. So come on, baby, come on over. Let me be the one to show you. I'm the one who wants to be with you. Deep inside, I hope you'll feel it too. Feel it too. Waited on a line of waited on a line just to be the next to. Wake up, who cares about little boys that talk too much? I've seen it all go down. The game of love was all ran down. So come on, baby, come on over. Let me be the one to hold.
I'm the one who wants to be with you. Deep inside, I hope you.
You can make my life worthwhile. I can make you start to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체제 언론인 피살 사건과 관계없이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화당 중진 의원 등 정치권과 언론은 미국의 가치를 배반하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 수장의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김종양 씨가 선출됐습니다. 인도와 베트남이 중국의 영내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공식 성명을 발표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카쇼기 씨 피살 사건에 대한 대통령 성명을 내놨는데요.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아라비아 왕세자가 이 카쇼기 씨 살인 사건을 알고 있었더라도 미국은 사우디와 굳건한 관계를 유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실질적인 통치자로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인 카쇼기 씨 사례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가 카쇼기 씨 피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보는 건가요?
네, 성명에서 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정보기관이 모든 정보를 놓고 계속 분석하고 있는데 빈 살만 왕세자가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해서 사실상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카쇼기 씨 사례를 둘러싼 모든 진실을 영원히 모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이 꽤 길던데요.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 우선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매우 장문의 성명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는 이란과의 아주 중요한 싸움에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 되었다면서 미국의 국익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또 영내 다른 동맹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은 사우디의 굳건한 동맹으로 남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미국의 목표는 전 세계의 테러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전 세계 테러 위협과 함께 이란의 위협을 강조한 거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매우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향한 이라크의 힘겨운 노력을 무너뜨리고 레바논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이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지하기 위해서 예멘에서 사우디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란이 하나의 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게 죽음을이라고 공개적으로 외치는 이란은 세계 최고의 테러 지원국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예멘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멘에서 4년 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참혹한 내전은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와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 간의 대리전 양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사우디는 다르다고 두둔했습니다. 사우디는 이란이 물러나면 기꺼이 예멘에서 떠나겠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는 이 전쟁이 끝나는 즉시 인도주의적 지원과 자금 지원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늦게 가진 기자회견에서 카쇼기 씨 피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가 망가지게 하지 않을 거라고 역설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원래는 이날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CNN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날 CIA가 카쇼기 씨 사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거라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CIA 보고서 대신에 이 트럼프 대통령 성명이 나온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에 캘리포니아 화재 현장으로 가는 기내에서 디나 헤스펠 중앙정보국 국장 등으로부터 카쇼기 씨 살인 사건에 대한 정황을 보고받았다면서 19일이나 20일쯤 완전한 보고서를 접하게 될 거라고 말했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연방의회는 사우디에 대한 압박과 제재 수위를 더 높일 걸 요구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이 나오자 민주당은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쪽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트위터에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의 책임 여부를 확실히 하고 사우디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그동안 사우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줄곧 비판의 목소리를 내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레이엄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체결한 이란과의 핵 합의를 거론하면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면 중동 문제는 제대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라면서 카쇼기 씨의 피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게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게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랜드폴 상원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자, 미국 정치권의 반발이 이렇게 심한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사우디를 제재하라는 의회의 요구를 이해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안보와 안전에 부합하는 것만 검토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이미 카쇼기 씨 살해 사건 관련 인물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사실을 강조했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0명이 넘는 사우디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비자 제한 조처를 했고요. 재무부도 지난 15일에 이 카쇼기 씨 사건과 관련해서 빈살만 왕세자의 측근 등 사우디 고위관리 17명에 대한 자산 동결, 거래 금지 등의 금융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 총재로 한국인이 선출됐군요.
네, 국제경찰협력기구인 인터폴의 새 수장으로 한국인인 김종양 인터폴 선임 부총재가 당선됐습니다. 인터폴은 국제범죄와 테러, 재난 등에 대한 이 국가 간의 공조와 또 경찰협력을 위해 1923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인데요. 올해 바누아투 등 두 개의 나라가 새로 가입하면서 회원국이 194개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인이 인터폴 총재로 당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인터폴 총재가 선출직인가 보네요.
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21일 제87차 인터폴 총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현재 공석인 총재 선출을 위한 선거가 있었습니다. 김종향 선임 부총재는 당초 이 당선이 유력시됐던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프로코프츠크 부총재를 제치고 이 총재로 선출됐는데요. 이 득표율은 관례상 공개되지 않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 의원들은 투표 전날 프로코츠크 부총재가 당선되면 러시아가 인터폴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걸 우려하는 성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인터폴 총재 자리가 왜 공석이 된 겁니까?
네, 지난달 초 중국 출신의 멍홍웨이 총재가 중국 출장 중에 돌연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후 멍 총재가 부패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체포돼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터폴은 멍 총재로부터 사임 의사를 받았다면서 인터폴 총회에서 새로운 총재를 선출할 거라고 발표했었습니다.
네, 자 인터폴 총재 임기는 몇 년인가요?
4년인데요. 하지만 이번 선거는 멍 총재 사임에 따른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김종영 신임 총재 임기는 2020년까지입니다. 인터폴 규정상 단임제이기 때문에 재임은 할 수 없습니다.
네, 자 김종영 신임 인터폴 총재 어떤 인물인가요?
네, 1961년생으로 경남 창원 출신인데요. 1992년에 경찰관 생활을 시작해서 청와대 행정관, 경찰청, 외사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2012년에 아시아 중동지역 대표 인터폴 집행위원회 출마해서 한국 경찰로선 세 번째로 집행위원회 선출됐고요. 2015년 경기지방경찰청장 재직 시절에 인터폴 선임 부총재에 임명됐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필리핀을 방문 중인데요. 인도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했군요.
네, 람나트 코빈드 인도 대통령이 18일부터 20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이 코빈드 인도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인도와 베트남의 관계가 더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코빈드 대통령은 웅위엔 푸종 베트남 주석과 비공식 회담도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과 필리핀, 인도와 베트남 등 최근 아시아 국가들의 지각 변동이 매우 다변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인도와 베트남 둘 다 역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인도는 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면서 동시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발판으로 베트남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베트남 역시 인도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호주, 일본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네. 자, 베트남은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지난 1974년과 1988년에 남중국해상에서 거의 일촉즉발의 무력 충돌을 벌였고요. 2014년에는 중국 선박이 베트남 선박을 들이받아 침몰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5개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베트남은 이 중에서 중국이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국가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인도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당사국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인도도 역사적으로 중국과 오랫동안 껄끄러운 관계를 갖고 있고요. 특히 지난해에는 히말라야 고원 국경 지역에서 부탄과 중국 간의 갈등 상황에 인도가 부탄을 지원하면서 인도군과 중국군의 대치로 이어져서 전쟁 직전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또 인도의 최대 항속인 파키스탄과 중국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도 인도로선 못마땅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인도와 베트남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모양새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 매체에 따르면 두 나라는 지난해 10월에 인도 벵골만에서 사상 첫 합동훈련을 했고요. 또 지난해 3월 인도는 베트남의 무기 구매를 위해서 약 5억 달러 규모의 신용 자금을 제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지진 해일, 이 쓰나미 분석 자료를 보낼 수 있는 남중국해 경보 시스템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두 나라의 경제 협력도 이미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양국 교역 규모가 2017년에서 2018년 128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인도 당국이 밝혔는데요. 2020년에는 150억 달러에 달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인도의 대베트남 투자 규모는 20억 달러였습니다. 양국은 또 남중국해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공동 탐사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남중국해의 거의 90%를 주장하고 있는 중국의 반발은 없습니까?
네, 중국은 줄곧 베트남과 인도의 자원 공동 탐사 작업을 반대하며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승인한 석유 탐사 작업에 스페인 시추 회사가 참여했다가 지난 3월에 포기한 일이 있는데요. 당시 언론들은 중국의 압력 때문이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중국의 이런 태도에 꿈쩍도 하지 않고 있고요. 또 외부의 투자와 기술 지원이 절실한 베트남 역시 중국의 위협 때문에 남중국해 석유 탐사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뮬러 특검에 서면 답변서를 보냈다고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을 처벌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육군을 남부 국경에 파견하는 데 드는 돈이 약 2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미국 국방부가 연방의회 측에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군 병력이 남부 국경에서 이민자의 보건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반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이 공무에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눈길을 끄는 발표가 나왔군요.
네, 대통령 변호인단 명의로 20일에 성명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이 보내온 질문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서를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특검은 현재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죠.
네, 러시아 스캔들이라면 지난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입니다.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 내통 의혹과 함께 사법 방해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사법 방해라면 뭘 말하는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FBI나 특검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걸 방해했다는 의혹입니다.
네, 그럼 특검이 보내온 질문에는 이 내통과 사법 방해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네,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법 방해와 관련된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는데요. 20일에 나온 변호인단 성명은 이 특검 질문에 적정한 한도를 넘어서거나 헌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꽤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도 공개되지 않았겠군요.
그렇습니다. 질문 내용도 그렇고 답변도 역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이죠.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전폭적으로 협조했다면서 이제는 특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할 때라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을 겨냥한 이 특검 수사에 매우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수사가 전례 없는 이 마녀사냥이라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특검이 보내온 질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기자들한테 이 특검이 보내온 질문에 본인이 매우 쉽게 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에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네, 뮬러 특검이 원래는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조사하기로 원했죠.
그랬습니다. 꽤 오래 변호인단하고 협상하면서 대면 조사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에서 난색을 나타내서 결국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대통령 쪽에서 대면 조사를 꺼린 이유가 뭘까요?
네, 직접 수사관을 만나서 이 증언을 하다가 혹시 실수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 막으려고 그런 겁니다. 대면 증언이 아니라 서면으로 답변을 하면은 대답을 미리 꼼꼼하게 검토할 수 있으니까 대면 조사는 피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대면 조사는 완전히 뭐 물 건너간 건가요?
네, 사실 뮬러 특검이 대면 조사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요, 이게 뭐 실현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 신문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보도를 했더군요.
네, 뉴욕타임스 단독 보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에 연방 법무부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그리고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을 처벌할 것을 명령하려고 했는데 도널드 맥겐 당시 백악관 법률 고문이 반대를 해서 이 요구를 접었다는 내용입니다.
네, 자 무슨 이유로 두 사람을 조사하라는 겁니까?
뭐 역시 이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예, 이 클린턴 전 장관이 장관직에 있을 때 업무에 개인 이메일을 쓴 게 드러나서 한참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 이 대통령 선거 전에 이 문제가 불거지자 FBI가 관련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클린턴 전 장관을 기소하지는 않기로 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면서 당사자인 클린턴 전 장관하고 당시에 수사를 지휘했던 코미 전 FBI 국장을 처벌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네, 이 맥겐 법률고문이 트럼프 대통령을 말린 이유가 뭡니까?
네, 연방 법무부에 두 사람을 처벌하라고 지시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맥겐 고문은 두 사람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법무부에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것조차도 권한 남용이라는 비난이 나올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네, 자, 연방 법무부의 특정인을 처벌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대다수 미국 언론도 만약 이런 명령은 전례가 없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를 막으려고 육군 병력을 남부 국경에 보냈는데 군 배치 비용이 꽤 많이 나올 것이라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에 연방의회 쪽에 보고한 내용인데요. 현재 계획 아래에서는 약 2억 1천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군 병력이 몇 명이나 남부 국경에 있습니까?
네, 정규군이죠. 육군 약 5,900명. 그리고 육군인 주방위군이 2,1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치 비용이 이 정규군 배치에는 7,100만 달러가 될 걸로 보이고요. 이 이미 배치된 주방위군과 관련해서는 이미 약 1억 4천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네. 자, 국경에 군 병력이 기한 없이 배치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오는 12월 5일까지입니다. 근데 만일 배치 기한이 연장이 되면 관련 예산도 더 늘어날 겁니다.
네, 남부 국경에 군이 배치된 건 이른바 캐러밴 때문이죠.
맞습니다. 엘살바도르나 과테말라 그리고 온두라스에서 출발해서 미국 국경으로 오고 있는 사람들 행렬을 캐러밴이라고 합니다. 현재 캐러밴 행렬이 5천 명이 넘는 걸로 알려졌죠.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이 남부 국경에 와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이 국경을 넘는 것을 막겠다면서 주방위군과 육군 병력을 남부 국경에 배치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국경에 배치된 군이 불법 이민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보도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몇몇 언론이 국방부 관리들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현재 국경 경비대가 업무가 너무 바쁘면 이 군이 국경에 도착한 이민자들의 건강검진, 보건검진을 하는 걸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겁니다.
네, 원래 남북 국경에 비치된 군은 국경에서 이민자들을 접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국경 업무대 경비대 업무를 지원하기만 한다. 그러니까 직접 이민자들을 단속하거나 접촉하지는 않는다고 했는데요.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조금 변화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해당 보도에 대한 논평은 거부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군이 남부 국경에서 이 국경 경비대를 보호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국경에서 이 국경 경비대원들 이 신변에 위협이 있으면 군이 나서서 이걸 막을 수 있게 허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이 국경 경비대가 공격을 받으면 군이 이에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도 국경에 배치된 군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대응은 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죠.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이 이메일 사용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방카 고문이 지난해 이 업무 관련 이메일 수백 건을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진보 성향의 정부 감시 기구죠. 이 아메리칸 오버사이트가 이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알려진 내용인데요. 이방카 고문이 이 남편 제러드 쿠시너 백악관 선임 고문하고 함께 사용하는 개인 이메일이 있는데 지난해 대부분 기간 이 계정으로 일을 봤다는 겁니다.
네, 이방카 고문 측은 이런 지적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규정을 잘 몰라서 그랬던 거고 대부분의 이메일이 자녀와 관련해서 일정을 조정하는 내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도 이 개인 이메일 사용이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요. 네.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가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개인 이메일 계정하고 개인 저장 장치를 이용해서 공무를 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당시 이 문제를 조사한 FBI가 뭐 부주의하긴 했지만 고의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었죠. 근데 이 문제가 대선 기간 내내 클린턴 후보를 괴롭혔고요. 결국 대선에서 패배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도 지목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선거 유세에서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사용 문제를 계속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클린턴 후보를 부정직한 힐러리라고 불렀고요. 또 유세장에서 모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락커업, 뭐 클린턴 후보를 감옥에 가둬야 한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아버지가 비난했던 행동을 딸이 한 건데 이방카 고문 측은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방카 고문 변호인은 이방카 고문이 개인 이메일로 기밀 정보를 보낸 일이 없고요. 또 자택이나 사무실에 개인 저장 장치를 설치한 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그룹 측에 이메일을 보낸 적도 그리고 거기에 보낸 이메일을 삭제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백악관의 관련 기록은 모두 원래 보관하게 돼 있죠.
네, 대통령 기록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방카 고문 개인 변호인은 이 개인 계정으로 오고 간 이메일들을 검토해서 영구적으로 저장해야 될 것들은 이미 추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방카 고문의 개인 이메일 사용과 관련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민간단체 아메리칸 오버사이트 측은 이 정부 규정을 몰랐다는 해명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기간에 클린턴 후보 이메일 문제가 큰 쟁점이 됐던 만큼 이 트럼프 대통령 측 사람들도 특히 더 주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어제 20일 기자들에게 이방카 고문이 개인 이메일로 보낸 것에는 비밀 내용이 없었다면서 클린턴 전 장관 경우와는 아주 다르다고 딸을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년에 새로 꾸려지는 연방 하원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버디가 부릅니다. 사람들을 돕는 건 바로 사람들이라며 위로를 전하는 People Help the People.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섭입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안전벨트를 매는 게 법입니다. 주에 따라서 뒷좌석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앞좌석에 앉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데요. 하지만 뉴햄프셔주는 이 50개 주 가운데서 유일하게 안전벨트를 매는 게 개인의 선택입니다. Live free or die,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이라는 이 뉴햄프셔주의 정신 때문이라는데요. 미국 곳곳의 문화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뉴햄프셔주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이라는 이 간결하지만 어떤 결연함이 느껴지는 말은 여러 형태로 많은 사람의 가슴을 두드렸던 구호입니다. 가장 유명한 게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 정치가였던 패트릭 헨리의 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요. 또 자유와 평등, 박애 정신을 내세웠던 프랑스 혁명운동 당시에도 많이 외쳤던 구호입니다. 뉴햄프셔주는 1945년에 Live free or die, 자유가 아니면 죽음이라는 이 구호를 주의 모토, 주의 신조로 삼았는데요. 뉴햄프셔주는 왜 이렇게 잠옷 비장하기까지 한 이런 말을 주의 모토로 정한 걸까요? 그건 바로 많은 사람에게는 덜 알려져 있지만 뉴햄프셔주의 독립전쟁 영웅인 존 스타크 장군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18세기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벌일 때 뉴햄프셔주 출신의 존 스타크 장군은 여러 전쟁터에서 영웅적인 지도력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전쟁이 끝난 후에 한 기념식에 스타크 장군도 초대됐는데 이미 고령에 쇠약해진 스타크 장군은 참석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대신에 스타크 장군은 전우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편지에 바로 Live free or die 라는 말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 노병의 굵고 짤막한 외침을 사람들은 숙연히 받아들였고요. 뉴햄프셔주는 1945년에 주의 모토로 제정해서 지금까지 그의 업적을 기리면서 주의 정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은 오늘날까지 면면이 이어져서 뉴햄프셔주 주민들의 삶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안전벨트입니다. 뉴햄프셔주에서 30년 넘게 살고 있는 김지영 씨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주의 모토가 있어요. Live free or die. 굉장하죠. 그래서 여기는 시트벨트도 그냥 멘더터리가 아니에요. 13세 이상 아이들은 해야 되지만 그의 어른들은 그게 멘더터리가 아니고 Live free or die. 굉장히 프리미를 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 의회에서 여러 차례 이 안전벨트 의무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된다고 합니다. 뉴햄프셔주 주민은 2018년 기준 135만 명 정도 되는데요. 94% 정도가 백인이고요. 흑인이 약 2%, 아시안이 3% 정도로 흑인보다는 많이 사는 편입니다. 김지영 씨가 소개하는 뉴햄프셔주 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여기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한국 예를 들면 경상도 같은 좀 무뚝뚝한 면이 참 많아요. 근데 한번 사귀고 친해지면 굉장히 정이 깊은 거. 그래서 외부인들한테는 별로 저희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이제 유학생들이 저희보다 먼저 학생들이 그래 꼬맹이들이 와서 막 좀 만져봐도 되냐고. 그 외부인들이나 다른 인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별로 접촉한 적이 없어서 굉장히 외부인들한테 이분들이 좀 샤이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죠. 근데 저희 처음 올 때만 해도 거의 백인들만 있지 흑인들도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30여 년 전 큰 어려움이 없이 뉴햄프셔주에 잘 정착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주민들의 도움과 배려 때문이었다고 김지영 씨는 말합니다.
유럽 이민으로 오신 분들이 그분들은 한참 됐잖아요. 이민 역사가. 그분들을 통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살면서. 예를 들면 독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당시 1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상황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제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는 유럽 사람에서 얼굴이 뭐 백인하고 같으니까 별 어려움이 없겠지 했는데 저희가 겪었던 그걸 그분들이 너무나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서 또 그렇게 조언도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아, 먼저 이민자들이 또 이렇게 서로에게 서로 인종은 다르지만 이렇게 또 위로해 줄 수 있구나 하고 그런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햄프셔주는 한국과 역사적으로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크리스 넬슨 뉴햄프셔주 관광청 공보관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So ships that were built in Portsmouth and the Portsmouth Naval Shipyard.
미 해군용 배를 제작하는 조선소가 저희 주에 있는 포츠머스에 있습니다. 이 포츠머스 조선소는 1800년대 만들어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해군 조선소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전체를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츠머스라는 지명이 혹 어쩐지 귀에 익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1900년대 초 전쟁을 벌이던 러시아와 일본이 미국 중재로 강화 조약을 맺은 장소가 바로 이곳 포츠머스의 한 호텔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양국 간의 조약을 포츠머스 조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약을 통해서 대한제국의 일본 식민 통치가 사실상 공식화됐던 이 한국으로서는 쓰라린 이름이기도 한데요. 김지영 씨 설명 들어보시죠.
그리고 포츠머스라고 그 여기 이제 뉴햄프셔 끝에 그 바닷가 제일 끝쪽인데 메인 바로 뒷전에 거기가 이제 또 아름다운 해안 도시인데 그게 또 유명한 게 한국하고는 연결이 되는 거죠. 포츠머스 조약이라고 있잖아요. 그 루즈벨트 때 그게 바로 이 뉴햄프셔 포츠머스더라고요. 거기 무지무지 바다가 아름다워요.
뉴햄프셔주는 2010년부터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된 9월 5일을 포츠머스 조약의 날로 선포하고 주 차원의 기념 행사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포츠머스의 학교나 교회는 이날 오후 3시 47분 이 체결 시간에 맞춰서 해군 조선소에서 긴 경적을 울린다고 합니다. 뉴햄프셔주 주민들은 뉴햄프셔주는 산도 바다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이구동성 말합니다. 뉴햄프셔주에서 30년 넘게 살고 있는 김지영 씨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바다도 한 시간이면 가고요. 대서양이죠. 그래서 바다도 가깝고 산도 가깝고 강을 따라서 또 굉장히 이 스포츠가 굉장히 많이 왕성해요. 뭐 카약이니 커누니 뭐 이런 것도 많이 타고 굉장히 큰 호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또 뭐 유람선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아웃도어 액티비티 하기는 최고예요. 여기 도시가.
또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데요. 가을과 겨울의 풍경이 특히 장관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냥 화이트 마운틴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여러 개의 산이 다 모여서 그걸 이제 화이트 마운틴이라고 하는데 거기 단풍은 그냥 이제 미국 전역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풀을 놓은 것 같이 색이 이렇게 어우러져갖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특히 이제 겨울 같을 때 눈이 오면 그 크리스마스에 있는 그 카드에 나오는 겨울 그 눈이 오는 그 마을의 그 광경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광경이에요. 그래서 감사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또 여기 있는 한국 분들은 또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대로 사람들이 바뀌는 것 같아. 여기 있는 한국 분들은 완전 그 시골 분들의 그 따뜻한 인간미와 서로 사랑하고 돕고 바닷가에 가서 조개도 피고요. 고사리도 뜯고 보면은 뭐 나물도 뜯으러 다니고 뭐 아주 시골에 아주 좋은 그런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크리스 넬슨 공보관에게도 뉴햄프셔주의 자랑을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런 대답을 들려줬네요.
I think some of the things I personally love about New Hampshire are the geography. It's got beautiful sandy.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주에 모래와 바위가 있는 해안가를 좋아합니다. 저희 주에 있는 화이트 마운틴과 아름다운 강, 바다, 자연을 바라보고 있으면 감동이 밀려옵니다. 사계절 내내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곳곳에 펼쳐지는데요. 글쎄요, 누구나 자기 고향이 제일 좋다고 말하겠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좋은 사람들을 저는 저희 주의 자랑으로 꼽고 싶습니다.
네, 미국 곳곳의 문화,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사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주간 코너 트위터로 배우는 영어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단행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최근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오늘은 트윗에 담긴 관련 표현들 살펴보겠습니다. Rumors that the US Treasury might include a Korean bank in a secondary boycott has investors jittery, although the country's banks deny the claim. 미국 재무부가 어느 한국은행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풍문이 투자자들을 우려하게 했지만 한국에 있는 은행들은 이런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Secondary는 추가적인이란 뜻이고 boycott은 거부권인데요. Secondary boycott 하면 추가적인 제재를 의미합니다.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기관을 추가로 제재하는 제3자 제재로 용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include는 포함하다라는 뜻이고 might는 may의 과거형으로 어느 가능성을 나타내다여서 might include는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Rumors that the US Treasury might include a Korean bank in secondary boycott. 미국 재무부가 어느 한국 은행을 제3자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풍문이란 말입니다. Jittery는 초조한, 조마조마한인데요. 제재 관련 소문이 has investors jittery, 투자자들을 우려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deny는 거부하다 또는 부인하다라는 말이고 claim은 요구, 주장인데요. deny the claim, 주장을 거부하다입니다. although the country's banks deny the claim, 그러나 한국 은행들은 이런 주장을 거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Rumors that the US Treasury might include a Korean bank in a secondary boycott has investors jittery, although the country's banks deny the claim. 미국 재무부가 어느 한국 은행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풍문이 투자자들을 우려하게 했지만 한국에 있는 은행들은 이런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오늘은 secondary boycott에 대한 트윗 살펴봤습니다. Thanks for tuning in and see you next week.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06년 11월 21일 오늘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영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유럽 전역에 대륙 봉쇄령을 공포합니다. 대륙 봉쇄령으로 유럽 국가들은 영국과의 무역이 금지됐고 영국의 상선 또한 유럽 땅에 정박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나폴레옹이 대륙 봉쇄령을 발표한 이유는 영국이 나폴레옹의 유럽 재패 계획에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봉쇄 정책은 나폴레옹의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유럽 국가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했고 영국과 몰래 밀무역하는 국가들이 속속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에 나폴레옹은 영국과 가장 많은 밀무역을 하는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해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러시아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후퇴하게 됐고 결국 이 대륙 봉쇄령은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1995년 11월 21일 오늘 세르비아와 보스니아, 크로아티아의 지도자들이 미국의 오하이오주 데이턴에 모여서 3년여에 걸쳐 지속된 내전을 중단하는 평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A raw dawn in Ohio saw the negotiations still in turmoil and the planes of the participants being ready for departure.
1992년 3월 보스니아의 크로아티아계와 이슬람계들이 유고슬라비아에서의 독립을 선언하자 세르비아인을 포함한 유고슬라비아 연합군이 보스니아를 공격하면서 보스니아 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보스니아 내전은 이어 3년 후에 걸쳐 지속됐고 이 기간 동안 보스니아 지역에서는 각 민족들이 다른 인종을 죽이는 인종 청소가 자행됐습니다. 또한 보스니아 내전으로 총 20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20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으며 57개 이상의 도시가 파괴되는 등 그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결국 세르비아와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지도자들은 보스니아 내전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미국 클린턴 정부의 중재 아래 1995년 오늘 미국 데이턴에 모여 평화 협약에 조인하게 된 것입니다.
The presidents of Bosnia, Croatia, and Serbia have made a historic and heroic choice.
데이턴 평화 협정은 같은 해 12월 12일 최종 합의를 거쳐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보스니아 내전은 마침내 종결됐고 보스니아는 이슬람계 크로아티아 연방과 세르비아계 공화국으로 분할되게 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보내드립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